예,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예,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 이게 바로 1절에서 사탄이 대적하는 이유가 충분히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아,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마땅한 그런 죄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4절에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5절에 정한 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인데, 이 여호수아의 칭의라 우리가 먼저 본 내용이죠. 대제사장으로서, 부직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배경이 지금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제사장 직분, 그 제사장 직분을 이제 얻고 그 제사장으로서 위임식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8장, 29장.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저희가 한번 가서 몇 군데 보죠. 출애굽기 28장, 29장. 28장은 주로 제사장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옷을 뭐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29장은 이제, 직접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임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28장 43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옷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금 제사장 옷이 나오고 이 제사장 옷이 당연히 아름다운 옷이 되는데, 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옷을 안 입으면 죽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구약의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도 이게 세 번을 덮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렇게 덮는다 이런 뜻인데. 세 번을 덮게 되는데, 그만큼 그 지성소에서부터 이 죄인들이 막, 이 가는 길이 참 힘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하는 것도 그런 것에 지금 포함이 되죠.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좀 보여지고 하는데, 방울을 달고 하는 이유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갖고요, 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팍 죽어버려요. 그럼 그거 어떻게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밧줄을 묶어갖고 방울을 달아서,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그냥 뭐 주일날 그냥 진짜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어려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도 겁이 없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가? 아, 이 여러분이 주일날 탁 앉아서, 그것도 앉아서, 그게 사실 영적으로는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완전히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나 육체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예배가 아니니까 감히 앉아서 드리지. 그런 거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앉아서, 예, 그러게 있겠습니까? 하기는. 그러나 지금, 또 우리 29장에 가서 1절서부터 읽으면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 그리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여기도 보면은 이 제사장 옷이 세 겹입니다. 그 성막도 세번 덮는다고 했는데 제사장 옷도 세 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성막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아주 정교하고 색깔도 더 진해지고 이렇게 되죠. 겉에보다는. 왜그 지성소 들어가는 그 카테는 거기다가 수도 놓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제사장은 거꾸로입니다. 제일 그 속옷이 제일 그렇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앞에, 흉패를 달고 그거 입는 그 에봇, 그게 뭐 조끼라고 할까요, 요즘 말하면. 그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띠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근데 아까 이제 여호수아도 관을 씌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지금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히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39절하고 40절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예요? 그냥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지금 그런 직분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므로 이제 중간 역할을 해줄 그런 그것이 없죠. 즉 오직 예수님밖에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아직도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인들을 이끌어 갖고 무슨 예배로 나가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죠. 여러분은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필요하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우선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식으로 그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시는 그리하여 권위를 주십니다. 결국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출애굽의 목적이 19장에 나오는데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이들을 구원해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즉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목적이 이제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니까는 이제 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이들을 그런 백성들로 구원을 했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표 수준에서 이제 좀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결국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셔야 되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부터 먼저 보고 시작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의 목적을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기도 택하신 백성들로 나오는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근데 여기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은 지금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한테 일어날 일도 나의 체험이라 이 말이죠. 나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왜 안 건드렸습니까?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네? 아니 말씀을 하세요. 기름부음을 기름은 누가 기름을 부으는 사람은 이제 우리 스가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기름을 부으는 사람은 보통 선지자죠. 예.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두 종류죠. 왕하고 제사장하고. 그죠? 그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을 왜 그 왕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목사들이 요즘 사용을 합니다. 목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 참 맞는 소리죠. 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조심스럽죠.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목사만이 아니라 온 교인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예표입니까? 성령님을 받는 예표죠. 그럼 성령님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아요? 구약에서 왕하고 제사장. 그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면 기름 부음을 완전히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목사도 건드리지 말아야지만 교인들도 건드리면 안 돼요. 똑같이. 건드리지 말자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목사만 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정말 성경을 이해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온 교인이 기독교인이면 다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세우셨는데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뭐 교인이나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뭐가 위치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도중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안수를 주는데 안수 받은 사람들을 이제 선택을 하여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대표자로 이렇게 하게끔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축도도 하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거지. 그러나 예배가 딱 끝나면 그러면 이제 목사는 계속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주일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인식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게 막 누가 뭐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뭐야 좋지 않은 행동이나 이끄르면 화가 나요, 진짜. 그러나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하나님을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직분을 줘서 가르치고 있지만 주일날 예배 때, 그 언약 예배 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대할 때 주일날 예배 때만큼은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예배 도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대표로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나 그 예배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교인이 목사한테 하는 것도 이상해지고, 목사도 행동하는 게 이상해지고, 이러면 성경대로가 아니면, 아,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다왕 같은 제사장. 이게 구원 역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칭의 한다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5장 4절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직분의 원리,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뭐 목사하고 싶으면, 장로하고 싶으면, 집사하고 싶으면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름을 받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도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자에게 진리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목사로 부르면 뭐 하라고 부르는 건데? 이 진리 전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 전하라고 부르는 목사죠. 그렇죠? 그러니 그걸 부르셨다는 말은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이 세상식으로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같이 말이 잘하고 뭐 지식이 풍부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은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즉 말씀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이거지. 뭐 말씀을 잘 전했느냐. 아니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 이게 잘 전하지 못했다. 이 말이 지금 그 말씀이 성경과 좀 다르게 전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서툴게 전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좀 서툴게 전했어도 진리가 전해지면 지가 감히 누군데 그걸 안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시시하게 전하면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서갖고 지금 어떠한 현실에서 지금 하는지를 깨닫질 못해서 그래요.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세상 방법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말도 서툴고, 예?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용어도 못 쓰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정말 세상 말로 겸손해갖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쓰기는 잘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신학교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 사람 책을 읽었었는데 그 신학교 선생님 책을. 그래서 와! 이런 선생한테 배우고 싶어갖고 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서 렉처를 들어보니까 이처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예요. 정말 가르치는 이 은사가 없어요. 책은 기가 막히게 쓰는데. 그런 사람은 스칼러예요. 그죠?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목사로 부름받아도 안 되고. 그건 뭐, 1시간 떠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 목사가 돼갖고 뭐예요, 정말. 책은 뭐 엄청났습니다. 그때 어쨌든 이렇게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죠.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성경에서 뚜렷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구약에서도 이런 식으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구약은 예표입니다. 예표를 갖고 가짜들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짜는 불륨을 받는 게 아니죠. 근데 불륨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도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벌써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사, 택하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에는 무조건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저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좋게도 저지할 수 있고 나쁘게도 저지할 수 있죠. 좋은 걸로 판단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걸로도 판단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오면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는데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좋으면 축복이죠. 복이죠. 그러나 나쁘면 철저하게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나간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좋아요? 나가서 그냥 심판인데. 그래서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을 구약서부터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씻어져야 하고 입혀져야 하는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그렇게 씻지 않고 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 거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시청관 교육을 뚜렷하게 해주시죠. 아 생각을 해보세요. 대강 나갔는데 팍 죽어버려. 그러면 백성들이 나가겠어요? 조심스럽죠 이제. 그러나 마음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해도 아 이거 죽어버리는데 어떡해. 그러니 순종을 해야지 겉으로나마. 이게 구약입니다. 왜? 죽으니까. 근데 이제 신약은 더 이상 어린아이같이 대하지 않는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같이 대하지 주지 않고 어른으로, 성인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저기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세상에서는 때리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하면 하나님도 때려요. 구약을 보세요. 어느 정도로 맞나. 근데 신약에 오면 이제 안 때립니다. 왜? 어른이니까. 신약에 오면 때리는 걸로 하지. 그래서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일 안 지키면 팍 죽어요. 그죠?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여러분 요즘도 주일 잘못 지키면 돌로 쳐 죽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이에요. 무서워서라도 마음은 어기고 싶은데 이거 죽는 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이제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안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일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내놓고 안 해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없어야 되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는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담도 죄짓기 전에는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죠?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평화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근데 죄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숨습니다. 죄를 짓자 처음으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운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짓고 죄에 빠지는 현실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 역사의 목적인데 그걸 이루려고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이게 복음의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가서서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구약은 이렇게 전부 겉으로의 예식이죠. 왜? 예표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씻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거지. 그렇게 씻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죄가 완전히 씻어진 모습은 보이는 거지만 그 사람 자체가 죄가 씻어졌다는 말은 아니죠. 물론 아론은 그런 모습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 때 제사장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런 예식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씻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씻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도 씻기시라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목욕을 하는 몸을 씻는 이런 모습은 지금 그 죄를 씻는 모습이죠. 그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4절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고 7절을 보시면 우슬추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런 것들이 전부 죄가 씻어지는 표현이죠. 이상하게도 성경에도 이 하얀색을 깨끗한 걸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뭐 요즘은 이 politically correct 해야 돼가서 그죠? 색깔도 왜 까만 거는 나쁜 거고 예? 근데 사실 뭐 죄는 까맣다고 설교는 안 하고 성경에는 빨갛다고 하죠, 그죠? 그럼 뭐 인디안이 문제가 되겠네, 빨간 사람. 요즘은 이런 것도 가지고도 뭐 그렇게 문제를 삼는지, 예. 그래서 이 백인들이 하얗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하얗지는 절대 않던데 뭐 하얗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뭐 하긴 여러분과 저는 노랗다며 아무리 봐도 노란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렇게 컬러들을 붙여놓고 뭐 무슨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꼭 뭐 그래서 이 성경에 뭐 하얀 옷을 입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씻겨져서 깨끗하게 돼서 정말 의로움을 입고 있다 이런 뜻이지 정말 천국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느냐 이런 뜻은 아니죠. 뭘 입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아담과 이브도 죄짓기 전에 벌거벗었는데도 하나도 창피한 것을 못 느끼고 거기서 무슨 그 이상한 마음이, 우리야 저뭐 여자들이나 남자들 벗은 거 보면 이상한 마음이 생기지만 아담과 이브 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도 뭐 우리 다 벗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상징으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씻기고 하는 이런 걸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단이 뭐예요? 단이면 이 번제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이 성막이 이집 같아요, 집. 이게 펜스. 펜스라고 하면은 마당이에요. 마당에 이제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집이 있는데 집이 방이 두 개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는 성소, 지성소가 더 네모나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지성소에 두배 된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들어가자마자 이제 번제가 여기 있죠, 번제. 여기서 이제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 번제와 성막 사이에 물두멍, 여기 지금 물두멍이라 그랬는데, 성전을 짓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그래서 또 성경에는 이 바다, 물,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스가랴 첫 번째 이상에서도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그렇게 두고 물을 담으라.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 그럼 이제 어디서 씻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씻는 거예요. 이제 그 세수대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씻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안 씻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왜? 그게 꼭뭐 몸이 때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징적이죠. 예표 수준에서 이죄 씻어짐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씻는 것이 지금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죄가 씻겨지는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죄가 씻기는 것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루시느냐?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삯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지만 어쨌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씻겨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겨지는 것은 또 뭐예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뭐가 씻는 것을 상징하죠? 요즘에는 세례 아닙니까? 세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십니다. 물론 예표죠, 또. 왜? 진짜 참 세례는 우리 성령 세례죠. 그런데 그러면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이,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이, 홍해를 건너는 데서 참잘 보여지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는 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도 건너려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 둘다 바다 밑으로 가는 거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데, 근데 이스라엘만 나옵니다. 즉 부활을 합니다. 애굽은 못 나옵니다. 그냥 물속에 잠깁니다. 죽는 거죠. 어쨌든 둘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죽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대제사장이 될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거냐? 물론 없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고 부활, 이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례죠. 예수님이 그 뭐야 자기도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우리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세례, 즉 물로 씻는, 즉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씻는, 이 세례를 옷 입는 거하고 또 연관을 시켜버립니다.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가보시면 2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씻는 거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봤는데 그 씻는 것이 왜 제사장들이 지금 씻겨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죽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씻기는 모습은 입는 옷이다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하고 또 연관을 시켜주죠 지금. 우선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이라 했을 때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의, 즉 의도 아니죠. 죄예요. 그렇죠? 이 성경이 이런 구절들을 다 종합을 하면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뭐 우리가 대강 이렇게 뭐야 이런 거 구절 보기 전에도 대강 알지만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즉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즉 다 하면 칭의라 이것이죠. 죄가 용서되고 의가 입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20장에 가면은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21장서부터 25장까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즉 어디서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대표가 이제 십계명인데 그게 뭐예요? 시내산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내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 여기 백성들이 밖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장로들하고 저 뭐 아론하고 저희 그런 장로들 그러니까 대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세만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렸죠. 거꾸로라고 이게.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보고 이건 이렇게 보고 백성들은 다 밖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대표들은 성소에 들어가고 모세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죠, 지금. 그래서 모세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지성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산을 팍 눕혀버리면 똑같은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19장 5절서부터 읽으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르되 여호와여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말은 잘해요. 하여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래요?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거다. 즉 성소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쐬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나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 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도 지금 백성들이 옷을 빨아 깨끗하게 입습니다. 예표죠. 그런 뭐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오실 때 빨아 입고 오세요. 옆에 앉은 사람이 괴롭습니다. 이 옷이 안 빨면 냄새가 나고, 그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까지 와서 뭐 그런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뭐 예표 수준을 거기다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는 해야 돼요. 지금 옷을 빨고 또 내가 목욕을 하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구나.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 내가 지금 다 씻겼구나. 내가 지금 다 입혔구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런 게 다 지금 이루어져 있구나. 이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믿음 없이 나오는 건 이건 축으로 나오는 게 축으로. 진짜 건방지게 나오는 게 자기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못 나올 거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로 복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가 이런 감격이 없으니까. 아니 교회 나와서 조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왜? 아이고 또 듣던 그 소리. 뭐 듣던 그 소리도 아닌데도 감격이 없어요. 아 그래 정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눈 감고 있으면 와 이게 무슨 복이냐고 이게 지금. 시작도 전부터 막 참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시작하기 전에도 은혜 받고 하는데 또 한국 구석에는 아 이거 언제 끝났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해야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진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요즘 교인들이 최고 문제예요, 지금. 이 영적인 현실, 예수님이 이룬 천국 현실을 모르니까, 못 보니까. 감격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여러분,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복은 받은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가 아니죠. 저기인가 봐요. 이거 잘못 써갖고 나왔나 보네, 제가. 그냥 저거 뭐야. 레위 자손도 이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잘못 써갖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8장이라고 써놨는데 아니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뭐야 레위기인가요? 레위기인 것 같아요. 네, 레위기 8장 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러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하고, 아까 그런 내용들이죠. 같은 내용이고, 네, 그저 넘어가죠. 그리고 이 구약에서 부정되었을 때, 뭐, 죽은 것을 만졌을 때, 또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될 때, 이런 것도 레위기 14장 보면은 이렇게 씻고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는 이 문둥병도 구약에서는 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 문둥병이 걸렸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냥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인, 아주 정말 잘 믿는 기독교인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얘기예요, 그죠?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할 때. 즉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못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왜? 그걸 먹으면 부정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못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러나 건강을 생각해서 못 먹는 거지 기독교적인 의미는 이제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건강을 생각하면 그래서 먹는다, 뭐 그래서 안 먹는다. 모르겠어요.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뭐 거기에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소리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소리죠. 레위기 11장에서 16장 여기 옷을 빠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지금 스가랴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스가랴에서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그 내용이 뭐하고 연결돼요? 4장 하반절에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옷을 벗고 하고 바로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러면 그 옷을 벗는 내용은 이렇게 씻는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 이 말은 죄가 씻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즉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제사장으로서 지금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지성소로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현실을 꼭 잊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옷을 입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그 의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죄가 씻어지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한 데가 있는데 이사야서 6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죠. 6장의 1절서부터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천사들이죠. 모여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리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지금 단에서 취한바된 숯이다. 이게 중요하죠. 단에서 취하다. 즉 제사를 지낸 거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뭐 그냥 이 숯을 댔다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제사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서 왜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7장서부터 보게 되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인을 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후에 1절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바람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즉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인을 치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뭐야 공부한 내용인데요. 그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구약 수준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12지파 수준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인을 치라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 몇 군데 나오는 소리예요. 그 성령이에요. 즉 구원 역사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만 남은 건데 그게 심판입니다. 즉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심판이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인을 쳐라. 그래서 우리 저 정 목사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성령님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인치시는 모습이죠. 즉 성령님이 보내지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그렇게 하여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들은 근데 누구예요?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뭐래요? 14만 4천이면 여러분 하나님 모든 백성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설명해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성경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은 뭐 너무 뚜렷해요. 항상 고난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항상 고난을 피하는 걸로만 지금 생각을 해요. 기독교 삶은 이 세상에서 고난입니다. 여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너무 말이 안 되죠. 피에 옷을 씻으면 옷이 무슨 색깔이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피에 씻었는데 왜 하얗게 돼요? 즉 피에 씻어서 죄가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흰 옷이 상징하는 지금 그거죠. 죄가 씻어진 모습. 아까 우리 씻는 모습 그거죠. 옷을. 예.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 누구예요? 제사장님. 성전에서 밤낮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러면 하얀 옷이 지금 누구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죠. 그쵸? 제사장 옷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피로 씻겨서.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그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 이런 의미구나.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이거 구약에서 본 내용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쳐 있는 거예요? 장막에 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으로 덮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부활하여 영광으로 덮이게 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장막을 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천국에 우리에게 씌워질 장막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입는다. 뭐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장막을 탁 친, 그러면 지금 완전히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로서 사는데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우리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너무나 너무나 고마운 거는 정말 저희에게는 이거 안 해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고마운 거는 그 성막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아직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주일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예배의 현실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살아 숨쉬는 그 한 시간, 한 초, 1초, 1초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지만 그러나 이 언약적인 그 예배의 부름은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그 현실을 지금 맛보게 하신 그래서 벌써부터 이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정말 씻어졌고 더러운 옷이 벗겨졌고 그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예배와 경배,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구원이 있죠. 근데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받으심으로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근데 오늘 저기 뭐야 49절부터 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례 받기 전이 아닙니다. 그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뭐 내가 또 받을 세례 미래의 세례를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죽는 거죠. 즉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는데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영적으로 푸세요. 아, 이렇구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분쟁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세상에 그 시어머니, 그 며느리 그 얘기 아닙니다. 자꾸 세상식으로 풀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집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으로 지금 그 우리도 이런 고난의 그런 삶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히려 욕먹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뭐, 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피로 씻고, 이게 여러분, 웬만한 세상 사람이 들으면, 이게 좋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앉아갖고, 아멘. 피로 씻기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귀에는. 사람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아,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희한하죠. 굉장히 불쾌하게. 아, 왜꼭 이렇게 설명 안 해주셨어도 됐을 텐데. 굉장히 불편. 그래갖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로 몰린 적이 많습니다, 역사 안에서. 그러나 저희는 이제 이런 뜻을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그 피가 우리를 씻습니다. 아, 그래서 이피 밖에는 아까 그 예수님 그 옆에서 사탄도 거기 서 있는데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그 우리 죄의 고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오직 이 피밖에 없습니다. 그 고소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그래도 편안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이 피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 고소하는 이 고소를 좀 편하게 해보려고 자기 몸을 치고 뭐 선한 행위를 하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를 착각시키는 겁니다. 그걸로 그 고소하는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사람, 착한 일 하는 사람에 제가 개런티 할게요. 왜 저도 그러니까. 그 착하게 하는 게 순수하게 100%될 수가 없는 게 죄인입니다. 섞입니다.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것도 조금 섞이고,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도 조금 섞이고, 다 섞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고 싸우는 겁니다. 네. 주일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 싸움입니다. 왜? 이 김용환이라는 놈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니까. 오늘도 뭐 설교 잘해서 뭐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뭐 이런 마음이 이상하게 집어넣어줍니다. 그럼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항상 이렇게 좀 찡그리는 걸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좀, 아, 목사님이 괴로운가 보다,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근데 얼마나 그게 괴로운 싸움인지 아십니까? 항상 섞이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떡하겠어요? 뭐 여러분은 안 섞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보세요, 안 섞이는. 괜히 남이 좀 알아주기 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아주 그냥 많으면은 내가 확 하겠는데 많지도 않아 있을까 할 정도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그 죄에 고소하는 자의 입은 예수님 피. 나는 그 죄의 값을 치른 게 되기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 죄값을 치렀는데 이제 무슨 소리냐고요. 요한계시록 5장 이것만 우리 좀 보고, 아 그리고 창세기 한 문제 더 읽고 끝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로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제 할 일인데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게 또 성경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죄값을 치르는데 이건 또 노예를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사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도 또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피로 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니라. 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피로 사서 이루십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0절부터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사일로 이 예수님이죠.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오늘 보고 있는 저희가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다음번에 한번 더 봐야 이 5절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로 엄청난 지금 그 현실을 지금 스가랴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그 정한 관 씌우고 하는 거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 더 보죠.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5절 가지고 그 관 씌우는 거 가지고 좀 더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5절 끝내고 6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이 칭의가 이루어진 현실을 저희가 스가랴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즉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의롭다 칭하여 이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날 예배로 모일 때 저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 현실인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초 1초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중심으로 사라져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